94페이지 제3절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공리주의에 의하면 행위에 대한 도덕 규칙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것은 공리주의의 두 가지 형태, 즉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를 구별하는 기초가 되었다. 행위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공리 계산을 그 행위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도출해서 다른 선택지의 공리 계산 결과와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행위와 동종의 행위를 지금 선택하는 선택지대로 했을 때, 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의 공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해가지고, 제일 좋은 계산 결과가 나오는 행위를 택할 것인가. 이두 가지로 나뉘는 게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자죠. 밑에 한 다섯 줄 내려와서, 첫 번째 경우, 즉 비제한적 공리주의 또는 행위공리주의에서는 개별적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알기 위해서 그 행위의 그 지금 내가 하려는 그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유형성의 원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각각 대안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옳은 행위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큰 유형성을 갖는 그 하나의 행위로 정의된다. 다른 한편 규칙공리주의에 의하면 다음 문단 한 행위는 타당한 행위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위반하면 그르다. 그러면 타당한 행위규칙이란 뭐냐? 타당한 행위규칙이라는 것은 만약 사람들이 이 규칙에 의해 자신들의 행위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규제하면 다른 규칙을 따를 경우보다 더큰 본래적 가치와 더 적은 본래적 비가치가 초래될 바로 그러한 규칙의 집합이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 일견 분석하기에 이런 정의에 따르면은 만약에 이 데이비드가 로빈슨 여사의 앞집에 산단 말이죠. 로빈슨 여사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데이비드는 그것을 훔쳐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데이비드와 로빈슨 여사의 집의 배치상 데이비드의 집은 햇빛이 들지 않고 로빈슨 여사 쪽 창으로 햇빛이 들기 때문에 데이비드 집은 완전히 이제 그안 보이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또 창문에 이렇게 빼꼼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은 거의 모른다. 근데 로빈슨 여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옷을 갈아입는단 말이죠. 데이비드는 절대 들키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왜냐면 데이비드는 혼자 사는 자취방에 자취하는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로빈슨 여사를 매일 훔쳐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통 볼 수가 있는데 행위공리주의에서는 매번 로빈슨 여사를 훔쳐볼 때그 훔쳐보는 행위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큰 유용성을 갖는가? 로빈슨 여사는 그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고통을 겪지 않는다. 즉, 본래적 비가치는 새로이 생성되지 않는다. 반면에 데이비드에게는 크나큰 즐거움이 늘 초래되기 때문에 본래적 가치가 생산된다. 로빈슨 여사를 훔쳐보는 것은 다른 본래적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파생적이거나 수단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 추구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행위공리주의에 따르면은 로빈슨 여사를 훔쳐볼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 규칙공리주의에 의하면은 그럴 경우에 모두가 다른 사람 몰래 그런 훔쳐볼 수 있을 때는 훔쳐보라 라는 규칙이 모든 인류에 의해서 채택된다면은 프라이버시는 형해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은 많은 본래적 비가치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로빈슨 여사가 훔쳐보는 것을 결코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일반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규칙공리주의에 의하면 훔쳐보지 않는다는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 일견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외연적 동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사실 이두 가지가 추천하는 바가 같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95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맨 밑에 세줄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난점을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그래서 예로서 이 경우에는 살인, 완전 범죄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의 그 예로 대체해도 될것 같습니다. 96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위에서 열째 줄 보면 가령, 완전 범죄를 한그 사람이 양심이 없는 냉정하고 무도덕한 사람이 결코 체포되지 않을 것과, 심지어 경찰의 혐의조차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그리고 그의 범죄 동기는 그가 죽인 바로 그 특정인에게 복수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마음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러한 사실 가운데 어느 것도 그 범죄를 좀덜 나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진정 우리는 이러한 사실 전부가 이러한 사실에 이러한 가령 뒤에 나와 있는 그 사실들이죠. 즉, 들키지 않는다는 사실 전부가 그의 행동의 그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행위 공리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은 그 행동의 결과에 차이를 낳기 때문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의 행동의 그름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된 이상 그 침해와 관련된 정보가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그것은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행위공리주의는 목적론적 극단적으로 목적론적 가치 체계이기 때문에 행위공리주의에 의하면은 그것이 알려지고 또이 사람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은 그 행동의 결과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의 계산에 고려되는 자료들이다. 이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 판단은 행위공리주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위공리주의자들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규칙공리주의가 나오게 되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위의 반론은 규칙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규칙공리주의에 의하면 두 살인행위는 똑같이 그르다. 그 이유는 둘다 규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은 어떻게 나왔다고? 장기적으로 이 규칙을 선택했을 때와 선택하지 않았을 때그 결과를 사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번에 한 명은 한 번만 카운트되는 그런 공리 계산 법칙에 의해서 쭉 계산을 해봤을 때그 규칙은 유용한 규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설정된 유용한 규칙을 어긴 것은 유용하지 않은 짓. 시기 때문에 틀렸다. 과연 그런지는 또 나중에 가서 외연적 동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규칙 공리주의에 의하면 행위의 규칙은 그 규칙이 공리주의적 규칙일 때 옳고 그른 행동의 기준이다. 공리주의적 규칙이란 그 규칙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따랐을 때 그와 똑같은 동종의 행위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대안책들보다 더큰 유용성을 갖는 규칙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뭐 잔디를 가로지르는 규칙. 지금 잔디를 가로질러서 급하게 가면은 회사에 지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잔디를 가로지르게 된다면 잔디는 곧 훼손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더 적은 유용성만을 낳게 되는 뭐에 비해서 잔디를 가로지르지 않는 규칙을 따랐을 때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규칙과 규칙을 비교하죠. 행위공리주의는 행위와 행위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난 행위공리주의에 의하면 유용성의 원리 자체는 개별적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별적 행위에 직접 directly 적용된다. 어떤 개별적 행위를 옳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타당한 규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 시간과 장소에서 지금 데이비드가 1990몇 년몇월 며칠 로빈슨 여사의 집 앞에서 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지 데이비드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문단. 행위공리주의에 있어서 행위의 규칙은 여러 가지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실천적인 지침으로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이론적으로 볼때 행위공리주의를 위한 이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는 규칙을 전혀 참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각 대안의 행위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완전 무결한 경험적 지식의 기반 위에서 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행위공리주의가 규칙공리주의보다 장점을 가지려면은 규칙공리주의의 규칙 계산을 그다지 참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정부, 완전 정부 상황이 있을 때는 규칙공리주의는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은 한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닌 그 행위의 영향의 영향의 영향까지 다 연쇄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행위의 올바른 대안 선택지와 비교했을 때 올바른 어떤 더 유용성을 더 크게 갖는지 안 갖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 완전 정부 상황에서는 그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에게 그러한 지식이 부족하다. 우리 행위의 영향은 매우 복잡한 것이어서 우리가 다른 행위보다 이 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더 많은 성과 더 적은 악을 산출할 것인가의 여부를 알기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다. 인간의 무지와 각자 자기 이익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예측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사람이 일단 완전 정보 상황이 아니다. 무식하다. 무식하고 또 각자의 자기 이익이다. 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예측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익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때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책을 쓰는 것이 가장 큰 유용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무식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이익 때문에 결론부터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게 논리를 끼워 맞춰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그게 논리에 세뇌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공리주의의 전제가 되는 완전정보 상황 을 우리는 전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규칙공리주의가 더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어 온 보편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용한 결과를 갖게 되고 또 지금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행위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주체라면은 그 도덕적 주체는 스스로 사실상 불가능한 구체적인 행위의 영향을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계산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칙을 참조함으로써 더 올바르게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99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렇다면 도덕 규칙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 어떻게 인식하는 것? 행위 공리주의의 극단적인 전제에 따라서 행위 계산을 올바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의 계산을 요약한 것으로 도덕 규칙을 인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함축한다. 첫째, 규칙이란 그 규칙과는 독립적으로 옳거나 그런 개별적 행위에 대해 내린 판단을 요약한 것이다. 요약이다. 요약. 둘째, 만약 개별적인 경우에 어떤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따르는 것보다 더큰 유용성을 갖는다면 비록 그 규칙이 과거에는 국민주의적 결과를 가져왔던 규칙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왜냐하면은 공리주의의 정신 내에서는 그 사람이 설사 규칙 공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초에 규칙을 선택한 이유는 요약이다. 계산 요약이다. 계산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칙은 더 이상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도덕적인 확신을 갖는다면, 도덕적인 확신을 한 것은 결국 공리 계산에서의 확신이죠. 확신을 갖는다면 지금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규칙 공리주의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공리주의의 패러다임 내에 있는 한, 즉 규칙에 대한 물신 숭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황은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각 케이스는 조금씩 달라지며 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가운데 본질적인 다름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자가 판단해야 될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규칙이 보편적으로 더 많은 유용성을 낳는다고 알려져 왔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나 무지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규칙을 종종 어기는 것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아 유용성을 더 적게 생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 할지라도 나치가 유태인을 이잡듯이 뒤지는 상황에서 게르만 민족의 독일 국민 한 사람이 유태인 수십 명을 자기 집 골방에 숨겨두면서 유태인이 있느냐라는 나치 경찰의 질문에 없는데요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더큰 유용성을 가지는 행위지 규칙을 물신숭배하여 그것이 더 적은 유용성을 가진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행위 공리주의 자든 규칙 공리주의자든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며 행위 공리주의자라 할지라도 9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도덕 규칙을 어김으로써 주어진 상황에서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때는 제외하고는 도덕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행위 공리주의자의 일반적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규칙에의 물신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규칙 공리주의자도 유념해 두어야 할 지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공리주의자의 일반적 지침이 도덕 규칙은 일단 따라라. 그렇지만 그 규칙이 지금 이 상황에 적용되어서는, 그대로 적용돼서는 더큰 유용성을 절대 내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는 그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말아라라는 거죠. 제4절,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는 양립 불가능한가? 방금 우리는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논의했었죠. 즉, 행위공리주의에 의해서도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은 그 상황에서 공리 계산을 잘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규칙을 따르는 것이 낫고, 또 규칙 공리주의에 의해서도 그 규칙이 불완전하거나 지금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동종의 비슷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일 경우에 그 규칙은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규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행위 공리주의와 유사하고, 그래서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둘이 같은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1페이지 두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자 사이의 기본적인 논쟁점은 개별적인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과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체제 전체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개별적인 행위의 도덕성 판단.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행위, 1999년 12월 28일 14시의 행위, 도덕성 판단, 그 다음에 이게 A이고, 이게 행위공리주의고, 사회체계 전체의 도덕성 판단, 이게 B, 규칙공리주의죠. 이 차이점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 아까 로빈슨 여사의 경우에 봤을 때 행위공리주의에 의하면 훔쳐봐라, 규칙공리주의에 의하면 훔쳐보지 마라 라는 것이 답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결론은 101페이지 마지막 문단, 최근 몇몇 철학자들에 의해 반박되었다. 그들은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의 모든 논리적 결과가 밝혀질 때두 공리주의는 외연적으로 서로 동치인 것으로 판명된다고 주장했다. 외연적으로 동치다라는 말은 그것이 추천하는 행위의 집합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 끌어내는 논리의 논증 과정 자체는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추천하는 행위의 집합이 서로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 어떨 때? 모든 논리적 결과가 밝혀질 때. 그래서 위에서 든, 예를 좀더 깊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두 번째 문단. 각각의 행위는 어떤 도덕규칙의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예외로서 생각될 수 있다. 무엇이 그 예외를 정당하게 만드나? 아까 우리 게슈타포가 막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는 경우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라는 도덕규칙을 우리가 위반해서 아유 공리주의 어겼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공리주의에 부합한다. 이거는 정당한 예외다. 정당한 예외. 무엇이 그 예외를 정당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판명했는가? 그 대답은 동그라미 1, 예외가 더 높은 도덕규칙에 의해 요구된다는 것이거나, 동그라미 2, 예외의 결과가 주어진 상황에서 엄격히 규칙을 준수하여 나온 결과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뭐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두 가지 대답의 궁극적인 결론은 같다. 무엇이냐? 공리주의의 원칙에 의하면은 궁극적 도덕 원리는 유용성의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계산을 요약한 도덕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했을 때 오히려 그 설정된 도덕규칙, 알려진 도덕규칙을 어기는 것이 더큰 유용성을 낳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얘를 정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공리주의 패러다임 내에서는. 그래서 이것 두 개를 뭐꼭 나눠서 검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외가 정당하다라는 것은, 예외가 정당하다라는 것은 예외는 항상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가 정당하다는 것은 그 예외도 규칙화할 수 있다. 하나의 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게슈타프의 예를 들었지만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나쁜 작자들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다라는 새로운 상세화된 규칙으로서, 즉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쁜 작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다라는 상세화된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따지는 행위공리주의가 결국 규칙을 참조하면서도, 일단 참조하면서도 도덕적 확신에 의해서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도덕적 확신이 있을 때는 규칙을 어겨라 라는 것이 행위공리주의의 일반적인 지침이기도 하고 규칙공리주의의 일반적인 지침이기도 하다면,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되는 예외에 따라서 기존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상세화된 규칙을 만드는 행위라고 할수 있고, 결국 그것은 그 규칙에 따라서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공리주의나 규칙공리주의나 같은 것이다. 규칙공리주의를 택한다 하더라도 물신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화된 규칙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언제나 민감해야 되고, 행위공리주의를 따른다 하더라도 예외는 정당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당화라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에 따른 정당화이기 때문에 새로이 상세화된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공리주의자와 그의 입장인 행위공리주의가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경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이론은 외연적으로 동치인 것 같다. 그럼에도 많은 규칙공리주의자들은 아직 행위공리주의자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는 그 밑에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행위공리주의는 자신들이 행위공리주의가 규칙공리주의와 다른 행위를 추천한다는 어떤 반증의 상황을, 아니다, 우리도 같은 걸 추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논거들을 들이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외연적으로 동치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미는 규칙공리주의의 비판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면 104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들키지 않는 행동 범행들 있죠. 들키지 않는 범행들, 그런 행동들을 행위공리주의는 결국 들키지 않는 행동, 행위공리주의는 결국 그 직접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규칙공리주의와 다른 결론을 가져오지 않느냐. 아까 로빈슨 여사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규칙공리주의, 아까 그 게슈타포의 경우에는 규칙공리주의와 행위공리주의와 같은 규칙과 같은 행동을 따르게 된다고 인정하더라도, 로빈슨 여사의 경우에는 행위공리주의 너에 의하면은 로빈슨 여사 계속 훔쳐볼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행위공리주의 테두리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양가로 1. 그러한 행동들은 범법자 데이비드를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런 행동을 하고서도 무사하다면 그는 다음에 그와 유사한 행동을 더욱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의 도덕적 성품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데이비드의 성격은 더욱더 음탕해질 것이다. 결국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고결한 인격을 강화와 비교할 때 그런 행동을 한 결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결과보다 분명히 유용성이 적다. 그래서 결국은 로빈슨 여사가 이상하고 제니퍼가 이사 왔을 때 훔쳐보다가 딱 걸려가지고 데이비드도 처벌받고 제니퍼도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양가로이 그런 행동들은 유용성이 큰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한다. 만약에 행위공리주의의 이런 그러니까 데이비드 여사를 훔쳐봐도 좋다, 들키지만 않으면 범행해도 좋다라는 도덕적 원리가 일반적 지침으로서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비드가 그런 짓의 짓을 막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은, 도덕 원리로서 막을 수 없다면 사회적 제도와 관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한다. 비록 뇌물수수나 부정행위 등이 비밀리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빈번할수록 사회적 제도와 관습은 약화된다. 그러니까 빈번한 것까지 왜 따져야 하느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행위공리주의도 그 행위의 연쇄적인 결과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죠. 법을 집행하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는 사법제도의 정의를 손상시킨다. 학사 문제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교육과정의 성실성을 잠식한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의 도덕적 합법성에 대한 공적 신뢰가 손상된다. 그래서 행위공리주의에 의해서도 법관을 매수하거나, 데이비드가 로빈슨 여사를 훔쳐보거나, 신정아가 다른 나라의 학위를 몰래 위조해서 사거나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추천되지 않고 금지되어야 할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연적 동치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보충 강의를 강의안을 이전에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링크시켜 줄 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쉬고 제5절 유용성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